오늘 계시록 3장 말씀이긴 한데요. 사무엘상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의 오늘 구절들은 좀 유명한 구절들이어서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고요. 미지근하지 말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런 표현들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미지근하다라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나 봐요. 그래서 미지근한 것에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미지근하다, 저 사람은 좀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어떻게 기억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사랑 뭐 이런 건 어떤 거죠?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듣기에는 좀 중도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적인 표현이에요. 사랑을 하는데 좀 미지근하게 해요. 이건 뭐예요? 사랑에 빠진 건 아니죠. Falling in love 한 건 아니에요. 미친 듯이 연애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좀 싫지 않으니까 만나고 재밌으니까 만나고 그래서 만나서 사귀는 거긴 한데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 이런 걸 좀 미지근한 연애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미지근한 신앙 이러면 또 어떻게 표현하죠? 이 사람이 또 안 믿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든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든가 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세상을 향한 마음도 좀 있고 하지만 세상으로 아예 가기에는 믿음도 좀 있고 이런 상태로 우리는 흔히 미지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미지근하다는 표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쵸? 미지근하다는 게 왜 차가운 것보다 나쁩니까? 이런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가운 것보다 좋은 거 아닙니까? 차가웠다가 미지근해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는 과정적인 거고 나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미지근한 걸 굉장히 나쁘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혹은 예수님은 미지근한 걸 차가운 거다 못한 걸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미지근하다는 표현이랑 성경에 쓰는 미지근하다는 표현이랑 표현의 느낌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유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미지근하다는 걸 그렇게 나쁜 비유로 쓰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개 닮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나쁜 비유죠. 그렇구나. 우리나라 나쁜 비유죠. 그렇죠? 어느 나라에 가면 개 닮았다, 강아지 뭐 닮았다면 되게 귀엽다라는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개 같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게 그렇잖아요. 비유의 차이에요. 근데 미지근하다라는 의미도 약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미지근한 의미와 이들이 쓰는 미지근하다는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뭘 미지근하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들이 얘기하는 미지근한 사랑 하면 이런 겁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아요. 이걸 전제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했고 돈 벌어다 주고 저녁에 집에 가서 퇴근하니까 그게 뭐 사랑하는 거지 뭐 라고 한 남편이 생각합니다. 포인트를 알겠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근데 내가 돈 벌어다 주고 있고 법적으로 부부고 그리고 내가 다른 데서 딴짓도 안 하고 매일 집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게 다 사는 거고 이런 게 사랑이지 라고 생각하는 상태, 이런 걸 미지근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는 없어요. 실제는 차갑습니다. 근데 이 실제의 차가움과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자기는 뜨겁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제가 차가운데 지 혼자 뜨겁다고 생각하는 상태의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표현이에요. 미지근한 중간적인 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아파요. 몸이 굉장히 병들었습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본인은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제 몸이 얼마나 나쁘게 됐는가와 상관없이 지금 내가 느끼는 통증 정도, 그냥 가끔 헛구역질이 나, 가끔 어지러워, 그 정도야. 하지만 난 건강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왜 더 나쁩니까? 자기가 몸이 정말 안 좋다는 걸 인식하면 뭐의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치료를 해보자 하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아니야, 난 몸이 좋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나아질 가능성마저 상실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진짜 안 좋은 사람이 차가운 거면 몸이 진짜 안 좋아서 치료받은 사람이 뜨거운 거고 몸이 진짜 안 좋은데 지가 좋은지 아는 게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제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죠? 발전 가능성마저 막힌 단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먼 것으로 표현하죠. 눈이 멀었어요. 차가워요. 얘네들은 못 보는 애들이에요. 근데 자기들 어떻게 생각해요? 본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지죠. 왜?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지근한 거라고 표현합니다. 벌거벗어요. 수치스러워요. 이게 팩트예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입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지죠. 그게 미지근한 거예요.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부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자기 가운데 어떤 것을 채워놓을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미지근하다로 표현하는 것은 파괴적인 자기소금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파괴적인 자기소금의 상태.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지근하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사무엘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인데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나를 보여주는 대비적인 미지근한 사람과 뜨거운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예로써 들고 싶은데요. 4장 2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전투를 하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의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틀에 통해서 구원하게 하지 아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이 큰 소리 외치면 어찌미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모양새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끌었던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끌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쵸? 이스라엘 군대가 한번 작은 싸움에서 패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기히 여긴다. 우리가 왜 지지? 우리는 안 져야 되는데 라고 하고 뭘 가져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옵니다. 언약궤를 갖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궤를 갖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읽어서죠.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언약궤를 갖고 나가서 여리고 전투, 요단강을 건너는 것, 언약궤를 갖고 나간 전쟁은 항상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어서 뭐합니까? 언약궤를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읽어서 언약궤를 갖고 왔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를 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땅을 울릴 만큼 진동해서 그것 때문에 누가 겁을 먹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겁을 먹기를 어느 정도 먹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걸 믿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이스라엘은 절대 못 이긴다. 왜?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슬퍼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블레셋 사람들아.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주인공이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들 훨씬 멋있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우리가 히브리 종이 이제까지 우리의 종이었던 것처럼 저들의 종은 되지 말자. 무슨 뜻이에요? 싸우다 죽자는 얘기예요. 대장부 같이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질 전쟁인지 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고 여기서 절망하고 여기서 도망가서 쟤들한테 지배받을 거야? 아니야. 우린 그러고 싶지 않아. 차라리 죽자. 여기서 우리 다 죽자 라고 죽으러 갔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겨버렸어. 당황스러운 장면이죠. 이긴 블레셋도 되게 당황했을 거고 이스라엘도 되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까? 이들은 뭘 믿었어요? 성경을 믿었습니다. 그쵸? 근데 어떻게 믿었어요? 성경에 나와있는 사건적 샘플 사건 성경에 나와있는 장면적 유사성을 믿었죠. 나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전쟁 장면을 찾아보자. 이때가 전쟁하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겼어? 이렇게 하니까 이기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니까 이기겠지? 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졌죠.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형태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여리고 성에서 이겼을 때 예루살렘 승리했던 이유가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시키셨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사랑받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성 속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라로 명령한 그 명령 가운데 해서 이긴 겁니까?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의 군대는요 하나님과 어떤 사이냐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시하고 무시해서 하나님이 얘네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블레셋을 데려온 상황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신경도 쓰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좋을 대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돈 벌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전쟁을 딱 하게 되니까 갑자기 성경을 펼쳐들더니 어떻게 하면 이기냐 이렇게 하면 이긴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어떤 거예요? 미지근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랑 나랑 관계는 어때요? 완전 제로입니다. 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근데 자기는 뭐하고 있으니까? 제사는 계속 드렸으니까 언약궤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레위 지파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면 이기게 해줬으니까 이건 이기는 거고 나는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이런데 자기 실제를 직시하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상적인 것들 때문에. 그래서 다 아쉽습니다. 전형적인 미지근한 경우입니다. 얼마나 차가운 것보다 안 좋은 상태입니다. 현대적으로 봅시다.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많죠. 아, 난 취업을 해야 돼. 진학을 해야 돼. 결혼을 해야 돼. 연애를 해야 돼. 성경에서 나오는 결혼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자. 성경에서 나오는 취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자. 그러면 성경에서 취업이 보통 어디에 걸리죠? 성경에서 일반 직장에 취업한 사람들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주로 선지자, 왕 이런 분들 취업하시는 얘기 나오죠.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나? 선지자가 어떻게 부름받았나? 이런 걸 읽어봐요. 그럼 보통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적들 다 싸그리 없애주리라. 이런 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건 글을 읽으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잘 된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요. 어느 정도? 확신 정도의 믿음이 생기죠. 아, 정말 잘 될 거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확실히 믿어요. 나는 무조건 내 앞날은 잘 될 거야. 왜? 이 말씀을 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잘 돼요? 잘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렇게. 그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사이셨습니까? 어떤 정도의 깊이셨나요? 왜 취업을 하고 싶어 하시죠? 왜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죠? 지금 내 민생의 목적과 방향과 패턴은 뭡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사전대화, 소통, 교감, 팩트 없이 현상을 따라하는 것. 현대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죠. 십자가를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은 무조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십자가를 믿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은 무조건 맞다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대신 죽기 위해서 찾아올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조건 맞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싶어 할 만큼 우리를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변한다 라는 믿는 게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맞아요. 하나님은 나를 무지막지하게 사랑해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변화될 수 있어요. 세 가지를 믿는 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기도 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이 맞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난 저렇게 할 건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난 전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이상한 생각을 하세요. 전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건 잘 느껴본 적이 없는데 잘 모르겠는데 당신은 변할 수 있어요. 난 변하고 싶지도 않고 변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 이 사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예라고 대답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례식 때건 전도지를 받았을 때건 언제건 한번 예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거적인 사건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 믿을 기회가 사라져요? 나타나요? 아니요. 사라지죠. 오히려 차가운 사람들보다. 기회가 사라지면. 그럼 자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라고 홈리와 비느하스 이상으로 확신하죠. 우리는 무조건 이길 거라고. 무조건 천국에 갈 거라고. 현대 기독교에서는 이게 패턴화됩니다. 비유적인 신앙, 모양새 비슷하면 다 따라하는 거. 어디 떠날 때 되면 떠나는 거 찾아보고, 전쟁할 때 되면 전쟁할 거 따라하고, 어려울 때 되면 어려운 사람들 찾아보고, 장면의 유사성을 취하는 신앙, 막연한 교리적으로 내가 접근하는 신앙. 신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3단계 패턴을 거칩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깨달음이에요. 아,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시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다음에 뭐가 합니까? 2단계, 내적 변화가 옵니다. 내 내면이 변해요. 그리고 3단계 뭐가 오죠? 삶이 변합니다. 이걸 지금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깨달아요. 내적 변화. 아, 깨달아요. 깨닫는 단계.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깨달아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벌거벗지 않았다고 표현하죠. 새로운 흰옷을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흰옷을 입었다는 건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죄인이었으나 나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옷을 입는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흰 옷을 입었어요. 깨끗한 사람이 됐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됐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의 변화를 갖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바뀌어요? 내적 변화가 바뀌죠. 내적 변화가 바뀐다는 게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은 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눈 멀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게 보게 되는 거죠. 내적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바뀌죠? 세 번째는 삶의 현장이 바뀌어요. 삶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삶의 현장이 바뀐다는 건 그냥 행동 패턴의 변화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네가 고난으로 받은 정금을 사다가 네 부유함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정금은 뭐죠? 변화된 완결성을 표현합니다. 고난은 뭐예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건 어떤 불편함이 있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내적 변화, 새로운 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체득한 내 온유함, 내 경건함, 내 의로움, 그런 것들이 뭐예요? 내 부유함이죠. 그렇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계시록이 얘기하는 신앙입니다. 새 옷을 입고 눈을 떠서 정금 속에서 나온 고난 속에서 단련된 정금으로 정금을 하나님께 사서 부유해지는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죠. 자주 깨달음은 체험으로 대체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체험이 있습니다. 무슨 체험? 뭔가 봤다든가 뭔가 느꼈다든가 주로는 울었다든가 이런 거죠. 하다가 날 몸부림치면서 울었다. 내가 그때 뭘 봤다, 뭘 들었다. 내적 변화는 종교 형식으로 대체됩니다. 어, 네가 그랬어? 그럼 이 형식을 따라하면 돼. 주일날 예배드려. 세례받아. 봉사활동해. 11조. 요거 하면 되는 거야. 내적 변화는 종교 형식으로 대체됩니다. 세 번째, 삶의 변화는 삶의 축복으로 대체됩니다. 내가 이런 체험 갖고 이걸 열심히 따라했더니 이게 잘 되더라. 깨달음, 내적 변화, 삶의 변화. 체험, 종교 참여, 삶의 풍요. 저런 전혀 다른 류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쓰는 기독교에서 어떤 개념들을 사용하셨습니까? 제 예수 믿어. 들어봤더니 체험이 있더라고, 체험.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대학교 때 이런 체험을 했더라고. 그럼 예수 믿는 거지. 제 예수 잘 믿어. 제 신앙생활 잘해. 왜? 매주 교회 나가고 뭐뭐뭐뭐를 해. 제 신앙생활 잘해. 야, 제 믿음 좋아. 제 얘기 들어봤더니 병도 낫은 적 있대, 기도하고. 제 얘기 들어봤더니 막 응답받아서 취업된 적 있대. 제 얘기 들어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암길이 확 열린 적 있대. 아, 쟨 뭐 성령과 동행한 능력 있는 애야. 세 개면 끝나지 않아요? 체험 있고 종교 참여하고 뭔가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이러면 신앙이 좋은 애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이런 포인트를 얘기해봅시다. 여러분들 가끔 종교 지도자에게 실망하면, 목사님에게 실망하던가 기독교인들한테 실망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다. 목사인데 저런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뭘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인격적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종교에서 인격적 수준이 높아질 이유가 있습니까? 체험 있으면 되고, 형식 참여하면 되고, 내가 삶의 간증거리 있으면 되는 종교에서 인격이 변화될 계기가 뭐가 있죠? 없습니다. 이런 식의 종교관에서는 그 종교의 지도자이건 그 종교의 구성원이든 인격이 변화될 계기가 하나도 없어요. 변하라고도 안 했고 변할 수도 없고 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점에 야, 너 때문에 사회에서 교회가 욕먹잖아. 그러니까 인격적인 척해라고 얘기하는 것 외에는 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도 있었으니까 우리 수준도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이름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생각하고 더러운데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가난한데 부유하다고 생각하며 경험은 했지만 변화가 없는 오병이 형의 기적을 경험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음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그냥 갔습니다. 9명은 경험은 있고요. 1명은 변화가 있고 깨달음이 이런 식의 대체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어디 서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의 변질된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간증거리가 많아요. 이 사람은 이런 문제 해결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대박이 났고, 이 사람은 저렇게 잘 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참여율이 좋습니다. 매주 교회에 100% 출석을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요. 사역도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적 체험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인격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사원 정금의 변화, 성령의 열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없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욕먹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요한은 일곱 교회를 얘기하면서 초대교회 이후, 초대교회 후반부부터 교회가 어떤 식의 변질에 도전이 있을 것인지 샘플을 들어서 네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 욕먹은 교회가 네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네 교회 중에 가장 문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고 지나치게 희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도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교회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가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계속 그러면 토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토해버리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건 교회라고 부르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직면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번 주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2NE1의 어글리라는 노래 있습니다. 아십니까? 최고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저는 정말 쇼크를 받았다. 와,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산드라박을 이제까지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팬이 됐습니다. 어글리란 노래, 후렴구 가사가 나옵니다. 와, 난 못생겼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전반부 진행합니다. 보통 후렴 가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난 멋있어라든가, 그래도 난 괜찮아라든가 뭐 이렇게 갑니다. 후렴구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못생겼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나도 쟤처럼 이뻐지고 싶어! 이게 후렴구 가고 노래가 끝납니다. 얼마나 감동적이든지. 이 노래의 매력은 어설픈 위로가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못생겨도 괜찮은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못생겼으니까 안 괜찮습니다. 그럼 끝납니다. 노래가 좋은 노래입니다. 저는 못생긴 여고생 5명 정도가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왜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못생긴 여자의 5명이 난 그래도 요 부분은 예쁘지 이딴 식으로 자기를 과장하지 않고 나는 정말 못생겼다고 소리질러 함께 합창하는 모습. 왜 취해? 왜 아름답지 않아요? 외모의 문제여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직면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직면은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자신감이 없으면서 그래도 특정 각도의 거울만 한 번 보고 나와서 자기가 계속 그런 얼굴인 줄 알고 하루를 돌아다니고 이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못생겼습니까? 못생긴 겁니다. 그럼 못생긴 걸 저 여자애처럼 되고 싶어서 뜯어고치든가 아니면 매력적인 뭔가가 되든가. 여러분 이게 2NE1이니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소녀시대가 이런 노래 부르면 진짜 재수없습니다. CL이 부르니까 가능한 거예요. CL이 부르니까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확 와닿습니까? 왜요? 쟤는 못생겼죠. 하지만 멋있습니다. 그렇죠? 괜찮지 않아요? 직면하십시오. 어설프게 여러분들 합류하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여러분들 치장하지 마세요. 어설프게 눈길을 흙 돌리지 마십시오.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 선명하게 보십시오. 그런 상태면 내가 한심하고 문제적이고 뭐가 많은 것 같아서 아, 난 그래도 이 정도 신앙은 있잖아. 난 그래도 이 정도는 될 거야. 난 그래도 이거는 믿어. 난 그래도 이렇잖아. 라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시장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에서 내 팩트와 내 겉장이 완전 괴리되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엔 되게 한심한 상태인데 자기는 신앙 좋다고 생각하고 주변에서 신앙 좋다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것 같은 쥐약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지들끼리 격려하거든요. 지들끼리 동기부여하고 함께 소리 지르며 믿음의 확신을 같이 얻고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함께 모여서 소리 지르는 동안 마치 변할 것처럼 느끼는 그게 믿음입니까? 그래서 변했나요? 얼마 초라합니까? 직면하십시오. 여러분 신앙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좀 우리 교회 유일하다 싶은 단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거. 우리 교회 아름다운 장점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고요.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의 모임도 있고요. 당당하게 얘기하고요. 이번 주에 교회를 왜 안 하니? 가기 싫어서 안 갔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전 진짜 좋아합니다. 왜요? 직면하니까 그래도. 어설프게 우리가 뭐나 된 척 하지 않으니까. 전 그게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꾸미지 마십시오. 시장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농담처럼 얘기하긴 했지만 진담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라고 보기보다는 부도다 집단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되려면 진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은 정말 맞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나는 무조건 변한다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확신하는 그 과정성 속에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70%가 넘어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문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번 믿어볼까 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한 60%가 넘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구도자 집단이죠. 교회라고까지 보다 뭔가 믿어볼까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죠?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년 뒤에도 이렇다면 문제지만 지금 그런 게 뭐가 문제입니까? 직면하십시오. 내 신앙의 수준을 직면하십시오. 하나가 있는 게 열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지 마십시오. 체험이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기반입니다. 여러분 그 체험으로 뭘 믿으십니까? 그 체험으로 뭘 깨달으셨습니까? 그 체험 때문에 뭘 바꾸셨습니까? 이런 교리들을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그 교리 때문에 내 사고방식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게 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됩니까? 그런 체험과 그런 가치관, 그런 뷰가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고난까지 그 기준을 유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을 뚫고서 체화한 그 정금의 부유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직접 봐야 됩니다. 내가 벌거벗지 않았는지, 내가 눈이 멀진 않았는지, 내가 가난하진 않는지 내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했던 사람이 사무엘상의 7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3장에서 12절까지. 3절에서 12절까지. 읽진 않겠습니다. 꼭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사무엘 전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완전 패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홈리와 비네하스 대제장들은 죽었고 장로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무슨 정신이요? 자기들의 실제 수준이 뭐였는지를 봅니다. 아! 언약궤도 빼앗겨보고 전쟁에도 져보고 나서야 하나님이랑 나 사이엔 사실 현저한 거리가 있었구나. 나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살고 홈리와 비나스가 성전을 수정되는 여인을 건드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그건 전반적인 그 세대의 현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그 세대의 특징.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하나님이 내 몸에 큰 관심도 없었던 내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단절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나에게 분노해 있었으며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서 내가 왜 더 이상 개입해서 네 인생에 개입해야 되느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있는 그 단절성 속에 내가 있다는 걸 그들이 직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입니다. 70년대까지 미스바, 뭐 축복 대성회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지명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험불하게 나오냐 하면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법궤는 벌써 빼앗겼다가 다른 데 있으니까. 성막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어떤 위대한 집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미스바라는 벌판에 모입니다. 그냥. 벌판에 모여서 웁니다. 벌판에 모여서 그냥 어떠한 종교 형식, 화려한 대제사장, 언약궤의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적인 고백 이런 거 다 없이 벌판에 엎드려져서 웁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 지경이 됐군요. 우리는 이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직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죠. 직면하면서 주님의 개입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지경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돌아봐 주시옵소서. 여기서는 전쟁의 양상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흘러갑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러 모였는데 블레셋은 싸움에서 이겼다는 그 자신감으로 그냥 모여있댄다, 다시 한번 무너뜨려버리자라고 해서 군대를 끌고 몰려옵니다. 기도하러 모였던 사람들은 전쟁 중보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회개 기도하러 모였는데 이렇게 끝나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십니다. 전쟁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지금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요구하시는 그 패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제발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너의 벌거벗은 것들을 제발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눈먼 것들을 제발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으로 돈은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면적인 열매가 없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예수님이 얘기하신 열매나 예수님이 얘기하신 정금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그들 가운데 너희 얼마나 가난한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보십시오. 팩트를 보십시오. 치장하지 마십시오. 과장하지 마십시오. 변질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신앙은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보는 것이 내 벌거벗은 것과 내 눈먼 것과 내 가난한 것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들에게 하는 이걸 기억하라고 합니다. 뭐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문 밖에서도 어떻게 하고 계신다?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사무엘서와 같은 패턴입니다. 사무엘서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 모양이군요라는 회의주의와 비극과 결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양이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이 제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오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 패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벌거벗은 거, 눈먼 거, 내가 가난한 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다시 한번 형식의 교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간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내 마음 눈앞에서 여전히 나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그 인격을 내가 초대하는 것, 그 인격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변할 수 있는 방법이며 네가 신앙을 시작했던 이유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단계로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 있는 것 같아? 너 아무것도 없어. 너 보는 거 네가 뭘 봐? 네가 깨끗한 것 같아? 너 더러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마음이 어때요? 절망스럽죠. 한심하죠. 답답해집니다. 정호이가 지난주 설교가 너무 좋아서 집에 갔대요. 설교가 좋으면 집에 갑니다. 우리가 약간 찔리는 설교를 들으면 민망하면서 끝날 때가 있어요. 아, 죄송하다. 난 또 뭐라고 하잖아, 약간. 찔려, 민망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얘기예요. 뭐라고 했어요? 보지도 못한 것들이 본다고 그러고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어떤 이런 부정적인 특징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이들을 사랑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주님께서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누구든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몇 번 쫓았는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실망시키셨는지 상관없어요. 얼마나 인간적인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빠져계신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혼자 해결하고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인격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인격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인격자세요. 인격체십니다. 그 인격이 여러분 마음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초대하고 인정하고 그 초대하고 이미 들어오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초대 속에 그분과 소통함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죠. 그것이 우리가 하는 필요.
이것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나 오래 믿었던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쫓겨나셔서 나 혼자 살고 있고 일정한 종교형식 가운데 참여하며 종교적 경험을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인격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초대하십시오. 그분은 이미 문 앞까지 와 계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쫓겨나신 그 순간부터도 문 앞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갱신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새로운 정체성이 보여요. 내가 이제까지 이런 사람이었다. 난 이런 사람이에요. 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잘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만나야 되고 내가 갖고 싶으면 가져야 돼요. 훈미와 비나스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가끔 나타나서 내 인생의 전쟁에 승리나 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었다면 아 이제 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가 돼요. 사실 난 아니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내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내 본심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걸 만나는 것입니다. 정결해지는 거, 깨끗해지는 거, 본심과 부딪히는 거. 우리의 본심들은 자주 외국의 통로를 겪어서 다른 얼굴로 우리 가운데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습니다. 오늘은 되게 많이 왔는데 오늘 되게 많이 왔네. 오늘 출석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더 덥네요. 사람들이 누군가 안 오면 목사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돼서 불편한 것입니다. 걔가 안 좋아질까 봐. 그런데 이게 단체로 안 오면 많이 불편해집니다. 왜요? 내가 목회를 잘 못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 와서 앉아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적게 와서 앉아있으면 내가 못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사람이 많이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내 진심인가요? 그건 내 본심인가요? 아니죠. 그건 내 진심도 아니고 본심도 아닙니다. 내 진정한 진심은 진짜 제대로 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본심이에요. 본심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성공하고 싶으신 겁니까? 돈을 기가 막히게 많이 벌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서 그냥 쓸모있고 의미있는 영향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걸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 사회에서 내가 쓸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생활을 할 만큼은 원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본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안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무 많이 벌고 싶어지고 사회에서 아예 단절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성공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원래 본심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통하여서 아 내가 진짜 원했던 거, 내 본심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깨끗해지는 것이죠. 깨끗해진다는 것은 그것 자체는 원래 그랬던 것인데 더럽혀졌다가 원래 그 상태가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이 우리를 더럽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끗게 하십니다. 인격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느끼고 깨닫고 열어가십시오.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대화의 경험을 하지 않으십니까? 부모와 이야기할 때, 형제와 얘기할 때, 아니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와 얘기할 때 내가 회사에서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마치 저런 사람인 것처럼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그 대화를 통해서 아! 난 저런 게 아니었어. 난 이런 것이었어라고 깨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본모습이 깨어나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 대화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경첩처럼 깨우는 그 대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럼 보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안 해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뭘 도전해야 될지, 무엇이 나의 골리앗인지, 무엇이 나의 골리앗이 아닌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그걸. 그리고 세 번째, 그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걸 봤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럼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세상에 지금 공중권세자분들은 사단이라고 하나님께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은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세상을 운영하지 않고 계시고 혹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의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방법, 여러분들의 관점대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매번 일부러 부딪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관점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협력하십시오. 하지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불편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부딪혀내면 그때 진짜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뷰가 아니라 내 체질이 되는 거지. 내가 되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에서 처음에는 사랑을 아는 사람에서 시작해서 아, 난 사랑의 사람이구나.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에서 사랑을 보는 사람으로 갔다가 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체화되는 예수님께로 가서 그 연단한 그 금을 사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설교가 되게 좋았나봐요. 흥분해서 겁나 달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오늘 되게 빨리 끝나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루즈해지지 마십시오. 루즈해지지 말라는 것은 뭔가 긴장하고 형식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첫 번째 타협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마음의 심지를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큐티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마음의 심지를 지키기, 그 생각을 지켜내기 어려우니까 내가 저녁에는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하십시오. 하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토스해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큐티를 하고 있으면 난 신앙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나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형식화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래 그 마음 상태를 일정한 형식으로 변제를 시키시는 첫 번째 타협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트림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관대하십니다. 하나님 전 여전히 이런 게 싫어요. 하나님 전 여전히 이 정도는 해야겠어요. 하나님 전 여전히 이걸 갖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대화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쉼없이 여러분들과 해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그 수준이라는 걸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부터 더불어가시고 바꿔가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외면하는 순간, 단절하는 순간, 일정한 형식으로 토스시켜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변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얘기하라고 그러면 기도했니? 하고 있어요. 아,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어떤 기도하고 있니? 아, 그 정도 대화는 안 하는데. 기도 잘하고 있고 예배 잘 들으시면 신앙 좋은 것이고 예배 때 뭘 느꼈고 뭘 고민했는지 무슨 기도를 해서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디테일이 없는 그렇게 딱딱해짐을 경계하십시오. 긴장하십시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큰 긴장 아닙니다. 그냥 내 진심을 진심 상태, 마음을 마음 상태에서 흘러가게 하는 긴장만 필요합니다. 이것을 박제화시키지 않고 이것을 박스에 넣어버리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하는 그 긴장만 필요합니다. 아, 오늘 내가 오늘 하나님 잊고 지냈네. 거기서부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 왜 자꾸 하나님 잊어버릴까요? 왜 생각이 전혀 안 날까요? 고민해보십시오.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중적 사고방식에서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 사고방식의 개연성을 찾아야 되는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이 통합되는 과정들에서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나요? 긴장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가 늘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금 진심만을 항상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우리가 늘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항상 인격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가치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인격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이 거대한 종교적 변질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대답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셔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건 가족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물론 성찬식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가족적인 관계가 먼저예요. 내가 너랑 같이 살게 하라. 그러면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지금 내가 이런데요? 시야가 없는데요? 정체성의 문제가 왔는데요? 나 이 부분이 어려운데요? 이걸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방법이 있죠? 어떤 퀄리티가 필요하죠?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십시오. 소통하십시오. 교제야, 못하는 건 못하겠다고, 힘든 건 힘들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나가십시오. 그 소통이 여러분들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나 혼자 앉아 고민하기를 멈추십시오. 신앙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신앙의 고민을 나 혼자 하다 보면 그것은 또 하나의 철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낸다고 신을 향한 통로가 뚫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건 불교에서 하는 거고, 신을 찾아, 신을 만나, 신과 소통하여 내가 변화되는 거. 그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이거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뭔가 좀 잘 해낸 다음에 보란 듯이 그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결단하고 갱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과 소통해 나가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직장에 있건, 가정에 있건, 어려운 일이 있건, 쉬운 일이 있건, 내가 실패했건, 죄송하건, 즐겁건 간에 그걸로 주님과 대화해 나가는, 그랬더니 내가 변화해 가는 게 따라오는 그 서정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정직관과 소통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데 신앙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진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래요. 어렵게 가르치죠. 저랑 말을 해보시면 쉬운데 제 글을 읽으면 어려울 겁니다. 그건 제 단점입니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은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은 설명하려면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은 그것을 무엇이 되는가를 보여주려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실제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신앙을 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정직하게 주 앞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내 모습을 보시고 그 정직한 마음 그대로 안 믿기면 안 믿긴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감사하면 감사하다, 죄송하면 죄송하다, 그걸로 주 앞에 서는 것,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인격과 대화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자 하는 것, 그 인격이 이미 내 문 밖에서 나를 두드리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통이 여러분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통이 여러분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장하기보다 주님을 초대하는 그 자연스러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늘을 누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십니까? 하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정도의 수준의 교회에게도 사랑한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책망하거나 정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보란듯이 잘해놓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평가받으려고 스스로 과장하지 마시고, 그럼 나 이거 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정직하게 그분과 다시 한번 먹고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지, 어떤 고민 가운데 계신지, 어떤 즐거움 가운데 계신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다는 걸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물리적인 분이 아니시라면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눈앞에 바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여러분의 진심을,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고백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유롭게 15분 정도 묵상하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